누가복음 6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이제 주께서 안식일에 한 두어 가지 경우를 다루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들인가를 알았고 그들은 예수의 잘못을 찾아서 그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이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복의 자네들은 낡은 부대에 속해서 그래서 자네들에게 새 포도주를 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 새 체계를 만들려 하는 게 아닐세. 그리고 누가는 안식일에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부닥쳤던 두 가지 경험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안식일 후에 두 번째 안식일에 6장 1절 상반절 말씀 날짜를 표현한 방법이 흥미있습니다. 첫째, 유월절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유월절 이후 두 번째 유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6장 1절 하반절 말씀 작은 미라를 옥수수 알처럼 말을 하지만 미라는 더 작습니다. 그들은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5월 말이면 밀알이 익어 마르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은 밀을 많이 생산하고 또 잘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라고 불려집니다. 겨울 밀이 잘 자라며 이 밀 이삭을 잘라 손에 비빈 다음 손을 벌리고 훅 불면 겨는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게 되며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걸 씹으면 껌이 되고 하루 종일 씹을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으며 그것은 건강식입니다. 참으로 신선한 핵곡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절기쯤 이스라엘에 갈 때 예수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밀밭을 지나가며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빈 후에 불어서 그것을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건강식이며 당신의 몸에 좋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입니다. 만일 배가 고프거든 밭에 가서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낫을 가지고 이웃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밭에서 필요한 만큼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 이삭을 잘라 손에 비비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며 짐도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밀의 무게는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명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6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윗은 사울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여기 있는 진설병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진설병을 먹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열두 덩어리의 진설병은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열두 지파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을 7일간 두었다가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왔고 그는 시장했으며 그와 같이 한 무리들도 시장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좋습니다. 그러면 진설병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한 후에 그는 진설병을 먹고 그의 동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법을 초과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을 지나갈 때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윗이 한 것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법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나는 안식일도 다스리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으며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5절에서 6절 말씀. 마태와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했으며 오직 누가만이 그것이 오른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가는 의사였음을 여러분 압니다. 그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문제의 자세한 것에 매우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의 오른손이 말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그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7절에서 9절 말씀 만일 당신이 그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언제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생명을 멸하는 것이 여태까지 합법적인 때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 기쁨이 아닌 분기가 가득하여 10절에서 11절 상반절 말씀 그들은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하반절 말씀 예수께서 정말 그들을 화나게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가 너무 우스꽝스러워 도저히 그 위치를 지킬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폭행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로 맞았다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죠. 당신의 위치를 지켜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으므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은 언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내 손이 말랐기 때문에 뻗칠 수 없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나는 이 손을 여태까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내가 예수님과 언쟁하며 선생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와 언쟁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셨고 그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순종하기를 선택했을 때 주께서는 당장 그에게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서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을 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연약함 속에 뒹굴면서 이 비참한 과정을 겪고 있는 제가 강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꾸합니다. 예수께서는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승리를 원하는지 주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는 않고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 순간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직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12절 상반절 누가는 다시 예수의 기도 생활에 관해 통찰해봅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절 하반절 말씀 여기 기도실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남자들은 매일 밤에 누가 함께 계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주님께서는 밤을 지새어 기도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동무입니다. 그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이튿날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사도라고 불리울 열두 제자를 뽑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본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사용할 때 그러한 결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바리새같이 여기라.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주께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남쪽의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쪽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18절에서 19절 말씀. 흥미 있는 것은 물론 여기 있는 이 선언은 의사가 당신에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갔다고 의사인 누가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흥미롭게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그가 밤을 지새며 기도하신 후에 일어났으며 이러한 정도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께 나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여기서부터 6장의 끝까지는 축약된 산상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훨씬 더 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충분히 믿지 못할 정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요점을 다른 곳에서 가르치신 것 뿐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당신이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당신이 천국에 속했으니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1절에서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그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욕하고 궁중에 몰릴 때 그것을 기뻐하며 뛰었다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실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패배당하고 일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 이번 주에 겪은 어려움은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아요 라고 하거나, 내 상관은 정말 화가 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예수께서 갑자기 여러 가지의 불가능한 명령을 하십니다. 나는 언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싫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화나게 만듭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언쟁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 명령들을 가지고 언쟁을 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언쟁을 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내게 마른 손이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보복하려고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기 원합니다. 내가 보복을 시도할 때 나는 위궤양으로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기꺼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만일 내가 자원하면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할 일은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과 시비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할 때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29절에서 31절 말씀, 많은 선생들이 이것을 부정형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대접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도 행치 말라. 그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헬랄, 공자 그 외 모든 사람들이 이것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정형이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 즉 당신에게 행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법칙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부정형이 아니며 어떤 사람이 당신을 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당신이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친절히 이해하고 동정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당신도 그렇게 대해주고 이해하고 동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까? 당신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부정형에서 긍정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금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다시 우리 스스로가 언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언쟁하기보다는 차라리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시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주신 법을 들으세요. 주라. 그것은 원칙이요. 또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자연적 법칙, 자연법 지키는 것을 배웠고 그에 의해서 살아가며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법칙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그것은 잘 맞습니다. 당신이 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압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되어주는 대로 당신에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장면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의 눈에서 티를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이고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찾으려 하고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주 훌륭한 일은 잘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해 말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잘합니다. 주님이 너희 행실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가서 스님장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또는 찔레 혹은 굴러다니는 잡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좋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은 곁에 서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안 돼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열려있는 구정물 웅덩이 곁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이란 명칭은 주인을 말하며 그것은 내가 종임을 암시합니다. 나는 종이며 그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문화권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 요구되는 것은 시킨 것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묵묵히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심이 강한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오 주님 하고 부르기는 쉽습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순종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이상적인 것을 읽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오 주님, 저는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반응은 내가 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왜 나를 주라고 부르느냐? 내가 명한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진실로 너의 주가 아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경향이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버립니다. 오 이건 좋아. 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엔 사람들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아. 나의 해석은 달라. 그러나 내가 주님이란 호칭을 사용한다면 그의 계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어도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 계명들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택하십시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건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깊이 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기초를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주 얇은 기초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건물을 기초도 없이 세웁니다. 감정에 세우기도 하고 경험에 세우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시들에 세우기도 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올 때 반석에 단단한 기초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집은 서 있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폭풍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문제들과 시련과 고난에서 면제되리라는 약속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시험은 똑같이 옵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근거로 현재의 모든 사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폭풍이 오며 폭풍이 맹렬히 두드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훌륭한 기초를 놓지 않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이 되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과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이 그의 뜻과 계명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기꺼이 순종하려고 할 그 순간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 공부를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돌아가 다시 사용할 때 그것들이 화가 나고 우리를 감옥에 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여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며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과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사랑과 성령과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그의 뜻과 계명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